사도행전 9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네 번째. 2장 1절부터 13절에는 유대 믿는 이들의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2장 14절부터 47절에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2장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말했고 그 다음 2장의 끝에는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해 왕국의 문을 여는데 첫 번째 열쇠를 사용함.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첫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위해 왕국의 문을 여는데 첫 번째로 열쇠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상을 본 뒤에 주님은 그에게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인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 열쇠들은 두 개였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유대인 믿는 이들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믿는 이들이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하나의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베드로는 그 두 개의 열쇠 가운데 처음 것을 사용한 셈입니다. 성령의 경륜적인 충의를 설명함. 성령이 육체의 사람들 위해 부어짐. 사도행전 2장 14절은 그러나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한이란 말은 1장 26절에서 뽑힌 마띠아가 열두 사도 중에 하나로 인정되었음을 가리킵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은 너희가 추측하는 것처럼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였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계속해서 이 일은 선지자 유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언급된 말세는 금시대를 끝맺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계속됩니다. 그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는 것은 부활 후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그 영이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로부터였습니다. 전자는 제자들의 생활을 위한 생명으로 그들 안에 불어넣어진 그 영의 본질적인 방면이고 후자는 이를 위한 능력으로 그들 위에 부어진 그 영의 경륜적인 방면입니다. 동일한 영이 본질적으로는 그들 속에, 경륜적으로는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그 영이 부어진 것은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내려오신 것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그분의 몸인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이 땅에서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시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위에는 경륜적인 것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의 본질적인 아내와는 다릅니다. 아내는 생명을 위한 내적 본질에 관계되고 위에는 능력을 위한 외적 요소에 관계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그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라는 말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17절은 예언과 이상과 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이상과 꿈은 속생명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들에 관계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의 경륜적인 충일은 사실상 성령의 부어짐입니다. 이 부어짐은 성령의 호흡과는 다릅니다. 또 우리는 오순절날에 부어지신 성령이 사실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부어지심.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현저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흑암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보이리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추거적으로 주다를 뜻합니다. 요엘의 예언 안에 있는 19절과 20절은 오순절날에 발생된 일들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장래의 주님의 심판의 날에 있을 재난들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회복력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의 각주 3을 참조할 것을 권합니다.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에서의 새로운 실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인류의 셋째 세대인 에노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실행은 욥,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삼손, 사무엘, 다윗, 시편 기자 아삽, 시편 기자 헤만,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와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들은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이사야도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을 부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북방에서 하나님에 의해 일으킴을 받은 그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갈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마시는 기쁨에 찬 방법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즉 그분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신약의 희년을 위해 요엘이 예언한 것은 바로 그러한 환희에 넘치는 실행입니다. 신약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은 여기에서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서 오순절날에 베드로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 성취는 하나님이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을 그분의 선택한 사람들 위해 경륜적으로 부어주는 것에 관계되는데 이는 그들로 그분의 신약 희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희년을 위한 요엘의 예언과 성취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이 부활한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달성하고 모든 것을 획득하신 승천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그분이 성취하고 달성하고 얻고 소유하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로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주요한 실행입니다. 초기에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어디에서나 실행했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보편적 표시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핍박당했을 때 이것을 실행했고 그의 실행이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던 사울에게 인상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때 믿지 않던 사울은 이름 부르는 것을 그들의 표시로 삼고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주님께 붙잡힌 직후에 그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인도한 아나니아는 그에게 침례받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도 그렇게 이름 부르는 사람이 되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에게 한 말을 통해 그는 초기에 주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부르기를 실행했음을 가리켰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같은 실행을 분부하여 디모데도 자기처럼 주님을 누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부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칼레오인데 그것은 에피, 위에라는 말과 칼레오,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로 구성된 합성어로서 그 의미는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름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주의 이름이고 그 영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을 받습니다. 문맥에 따르면 2장 21절은 17절에서 시작된 유엘의 예언을 인용한 것의 결론입니다. 21절이 그 인용에 대한 결론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결과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영을 받는 것이고 이 영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어서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 영은 우리에게 호흡이 되고 생수가 되는 주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그분을 우리의 생수로 마시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56절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호흡하는 것임을 가리키고 이사야 12장 3절 4절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마시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의 풍성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부름으로써 누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 경배입니다. 21절을 그 문맥에 따라 살펴볼 때 우리는 성령이 모든 육체, 즉 모든 인간 존재 위에 부어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임을 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누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문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구원받음에 대해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내적인 문제이고 구원받는 것은 어느 정도 외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중에서 일으키셨음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도울 때 우리는 그들이 오 주 예수여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강하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의 구원에 대한 체험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복음 전파를 듣고 구원받기 원하는 어떤 이가 이렇게 부드럽고 약하게 기도한다 합시다. 주 예수님,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령 어떤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강하게 부르며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그러나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주의 이름을 강하게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받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 주 안에서 기뻐서 심지어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의하면 스데반은 돌에 맞고 있을 때 그가 주님을 불러 말하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이 살인을 마땅히 여겼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에 가담했습니다. 9장 14절에 따르면 사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서 받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려고 의도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시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이름 부름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리는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같이 그것은 하나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사울 당시에 믿는 이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그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들을 씻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핍박자로, 즉 믿는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체포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핍박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이 한 형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침례를 받으십시오. 당신이 침례 받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도들은 당신도 이 이름 부르는 것을 듣고 심히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전통적인 실행들만을 좇고 있는 어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비난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새로운 실행이 아니며 우리가 고안해 낸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창세기 4장에서 최초로 실행되었습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심. 이미 보았듯이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성령의 경륜적인 충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경륜적인 충일은 요엘 2장 28절, 29절,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